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주의 성령님의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전하고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리 20번째 개요 20번째의 주제, 성도의 견인, 견인, 끝까지 견딘다 하는 의미의 견인. 자, 우리가 믿는 교리 체계를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특징적인 교리들은 보통 다섯 가지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체계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신학체계, 교리체계를 말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른 것과 구별해서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고 다섯 가지 특징적 교리들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첫째로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하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의 진리도 매우 중요한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로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우리가 언제 생각한 대로 제한 속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냐, 보편 속죄냐, 아니면 택자들을 위한 속죄, 제한 속죄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를 하셨나, 아니면 택자들을 위하여 하셨나. 그게 제한 속죄는 택자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그 말이고, 넷째로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어려운 한자말로, 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은 우리를 중생시킬 때 성령의 주도적 역할, 주권적 역할로 우리를 중생케 하죠. 죽은 자가 스스로 협력할 수 없고 살아날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성령으로 중생한다,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누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일어나 살아라, 살아라 그러면은 살아나지, 아이 살기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째가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는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의 특징된 교리들, 개혁주의의 5대 교리, 개혁주의를 혹은 칼빈주의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개혁주의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 이 시간 잠깐 정리해 보고 싶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딤이라는 말의 뜻, 말은 중생한 성도, 곧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천국 가죠. 중간에 아유 나는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 내가 죄에 너무 깊이 빠졌다든지 죄가 너무 좋다든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믿음의 결심을 가진 순간부터 끝까지 잘 견디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예수님 가르치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해 하신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중생케 하시는 자를 말하죠.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조금 연약해서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죠. 예,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개념, 교리의 개념,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속량하셨고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중생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애가 지금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다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내일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있을까? 예, 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반대하면, 이 교리만, 성도의 견인 교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 교리를 반대하면 앞에 말한 네 가지 포함해서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거나 무능력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약간 그저 병든 거지 죽은 게 아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자기가 회개도 하고 믿고 선도 행하고 다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개혁주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서 할 수 없다, 구스인이 피부를,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얼룩한 가죽을 바꿀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하면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조건적 선택이죠. 결국은 사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이 선택한 거죠. 자기가 회개하고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그런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제한 속죄가 아니고 보편 속죄다. 그리고 성령의 저항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중도에 실패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완전히 다섯 가지 교리가 다 반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사상, 교리 사상 체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리관, 신앙관을 가지느냐는 기독교계 안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이들 가운데 예, 교리 체계가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또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적으로 보면 이건 장로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물론 신학사상을 갖고 침례교회 일부, 찰스 스펄전 같은 침례교회 일부도 예,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갖습니다. 침례만 빼고는 교리사상이 갖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교단들은 바로 지금 알미니우스주의, 웨슬레안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우스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가 달라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겉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비슷하지만은 들어가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예, 이런 다섯 가지 교리를 반대로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다르죠. 자, 그럼 오늘 성도의 견인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을 좀 증명, 아, 물론 이론적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들으면, 왜 그것이 성경적인지 알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명백히 가르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제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은 양이란 말은 이미 선택의 진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무 분명하죠. 내 양이 있고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는 그 양들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구원의 보장이죠. 주님 자신이 이 한마디 말씀에서 이미 성도의 견인, 성도는 내 양은 내가 영생을 주는 양은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영생을 지켜서 천국 가게 내가 한다. 그 말씀이 보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일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일인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은 재림의 날인데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시작은 해놨으니까 너희가 잘하면은 예, 성공하고 잘못하면 실패할 거니까 알아서 하거라. 그게 아니. 그런 구원이에요. 그건 구주가 아니지요. 구주의 시작만 한 것이 구주는 아니죠. 구주는 구원에 내는 분이 구주인데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구주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시작한 일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로마서 11장 29절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확신을 가지죠. 사도라고 해서 가지는 꼭 확신이 아니고 예?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사도도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가게 하신 이가 이께서 자기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성도들 전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도 지금 말하는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 한 번 주시면 끝까지 보장된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증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을 뿐 아니라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함이라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가 선택된 자는 양이라는 자인데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 예수님께로 와서 믿는다는 말이죠.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주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예수님께로 다 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보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된 자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자가 곧 그 자입니다. 예정하신 자가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부정과거시제, 과거시제인데 이것은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가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을 분명, 그 사실이 분명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된 자들은 이처럼 남김없이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는 선택의 불변함,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역의 완전함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역의 완전함. 우리가 속죄를 얘기할 때 속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고 제한속죄까지 공부했지만은 속죄를 공부할 때 속죄의 성경적 개념인 네 가지 단어 또 네 가지 성격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인 속죄의 완전함, 속죄는 완전하다 성경 구절을 들어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두 구절을 들어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역의 완전함, 속죄사역도 완전하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주님의 중보사역이 실패치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이죠. 그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죠. 예수님의 속죄사역도 중보사역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이 택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지 못해서 아유 몇 명은 잃어버렸다, 그들이 워낙 억세고 워낙 마음이 완고해서 오직 믿질 않으니까 내가 구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 깨트려서라도 이놈 믿어, 이 사람 믿어라, 안 믿을 거냐, 그리고 심령에 깨트리는 변화를 주셨어라도 믿게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8장 34절,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대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것은 실패치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이루. 우리가 연약하여서 코가 좀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혹 넘어져서 아이고 내가 또 범죄했다 그럴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일어나 일어나, 있으면은 지옥 갈 거야,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 일어나야지. 그래도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속량의 끈을, 너의 의는 예수의 피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일어나. 그리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6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거기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 이만큼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속죄의 완전성을 말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것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직설법, 완료형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보입니다. 속죄의 피가 완전하고 중보사역이 지금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전하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고 표현하죠. 그건 중보사역을 하신다는 뜻인데, 예, 중보사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할 거야, 믿음 없이 행하고, 예, 계명도 어기고 세상 사랑하고 내가 너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듯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속죄 사역을 이룬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치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늘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귀한 은혜이죠. 자, 셋째로,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함,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역의 완전함, 그리고 셋째로 또 중요한 교리가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교리죠. 성령의 인치심.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 안에 오신다. 지금 오셨지요.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청년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를 주님이고 그러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이고 징그럽다. 십자가는 그거 다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정반대로 말해요. 아,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 흘리신 십자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되는 일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다는 말씀을 해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인치신다. 인이 뭔가요? 도장이죠.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도장. 우리가 잘 보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쯤 있는 인감 도장 어른들이 요즘에는 사인도 하지만은 도장의 의미라면 무슨 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도장을 찍으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구원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인하는, 확증하는 것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도장이 아주 중요해요. 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도장을 잃어버리면 돈 못 찾죠. 빨리 분실 신고해서 도장을 갱신해야 되죠. 도장이 있어야 도장만 찍으면 다른 사람이 인출증 써갖고 가도 찾을 수도 있어요.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이 중요하죠.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큰 범죄도 할 수 있어요. 백지 수표처럼 인출증에다 도장 하나 찍고 그 앞에다가 예, 몇 억 쓰면 은행에서는 그냥 돈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무 크면은 본인 확인하려고 하겠지만은 말이죠. 도장이만큼 중요하잖아요. 도장은 확증의 표거든요. 인치심은 성도가 얻은 구원이 중도에 실패할 수 없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다시 직역하면 그는 그 얻으신 것에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런 뜻으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것이 인치심이라는 말입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내가 너를 구속의 날 부활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보장하마 너와 함께하마 너를 버리지 않으마 예?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는 하나의 증표다 표시다. 와 놀라운 것이네. 자 거기에 성도가 받은 영생과 천국 상속자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것도 첨가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런 표현을 잘 하셨는지 하도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이라 그런가 보죠. 주님은 진실로 아멘 아멘 라는 표현을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헬라어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거기도 아마 부정과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옮겼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영생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영생을 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 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보통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너무 많은 데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죠? OECD 평균이 상속세가 13%랍니다. 13%.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50%죠. 50%. 거기다가 또 부자들은 예, 거기에 누진 붙여갖고 20%인가 더해서 60%가 됩니다. 우리는 60%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재벌들이 기업을 상속하면 기업을 팔아서 반토막이 나야 되니, 그러니 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겠는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도 상속세를 폐지하든지, 폐지한 국가도 많습니다. 예, OECD 국가에 13개인가 14개인가 이상이 상속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속세가 있는 것도 전체 평균을 내보면, 상속세 없는 거는 제로니까 0으로 표현해서 전체 평균 내면 13%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 기업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서 하면은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나중에 상속시키려면 50%, 60%를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국가에는 이익을 주는 것이 되긴 하겠지만은 본인에게는 굉장한 손실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튼 후사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을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보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것도 보장이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보장하신 자들이 중간에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진리는 이처럼 성경에 많은 교리들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명백히 증거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선택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에게 완전함, 그리고 셋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 감사하게 이 교리를 믿는다. 자, 시간은 좀 됐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반론들의 반박이라고 제가 제목을, 소제목을 붙이면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다 그 교리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들어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계 안에 장로교 외에 감리교도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절반이 감리교, 장로교와 대등할 만큼 큰 교단이고, 미국 같은 데도 감리교가 엄청 크죠. 감리교가 아마 4만 개, 5만 개, UM의 연합감리교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리교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두고 서로 뭐가 다른지를 분간해 놓는 게 좋죠.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등의 성화의 권면에 반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성화에 대한 많은 권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견인 교리가 있으면 그거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서로 두 내용이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화와 견인을 위해 성도들의 자발적 행위를 권면하시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한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동시에 또 권면도 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수단이 된다. 둘째로, 어떤 이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이나,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은 말씀 등 배교에 대한, 소위 배교에 대한 경고와 반대된다고 주장하지만, 배교의 경고가 있죠.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또 넘어진다. 잘못하면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도 죄 지으면 잘라버린다. 그런 경고가 있지만은 그 배교의 경고가 배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교훈하시고 성화를 이루라 교훈도 하시고 그 교훈 속에는 경고도 포함될 뿐입니다. 경고도 하시고 너가 정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택자들은 죽지 않게 일으켜주시는 것이니까 경고는 경고지 경고의 구절이 그렇게 배교할 수도 있다 배교할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셋째로 어떤 이들은 성도의 견인교리가 믿음에 관해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이나 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등에 반대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배교의 예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반론을 하지만은 그러나 배교자들이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참으로 중생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 제자 중에 들었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으나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가 그 분명한 한 예가 될 수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가 처음부터 주님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은 자요. 또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그것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 있지만은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요 처음부터 주님 믿지 않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한 가지만 더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태와 방종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시면 사람이 해이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성도의 견인은 우리 편의 근면함과 진실한 노력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실상 사실은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들이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범하거나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교리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일어나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다고 여러분 나태해도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경고도 하고 또 그런 성경의 모든 성화에 대한 교훈들 견인에 대한 교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태와 해이보다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고 세계의 중요한 교리들이 후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이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 시간 조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보장된 구원이며 우리가 주님 결코 중도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분발해서 의와 선을 행하고 또 연약 가운데 혹 떨어졌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